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나쳐가고 있지만, 기도하는 소수를 통하여서 아직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새벽에 또한 귀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안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안다. 네. 어제부터 큐티의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은혜가 참 되면서도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참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스가랴에는 여덟 가지 환상이라는 매우 복잡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두 개로 나누는데 무엇으로 나뉘죠? 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그럼 스가랴는 대예언서일까요? 소예언서일까요? 소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또한 호세아 요엘을 시작으로 마지막 말라기까지 나머지 열두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 대예언서라고 하고 나머지 열두 예언서는 조금 덜 위대한 예언서여서 소예언서일까요? 아닙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용의 분량입니다. 즉, 쉽게 말해보면 길면 대예언서, 짧으면 소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스가랴는 어떤 예언서? 소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총 12권의 소예언서 중에는 가장 긴 책이며 또한 말했듯이 8가지의 환상이 이 본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본문 중 하나를 읽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의 또 다른 특징을 볼까요? 스가랴를 쓰인 문체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딱딱하듯 책을 쓰듯 그렇게 말하는 산문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에세이를 가진 부드러운 형식의 그런 글씨체도 스가랴에는 나오고 또한 시와 같은 그런 자유로운 문체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체가 섞여 있다 보니 스가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갈팡질팡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스가랴의 특징을 볼까요? 스가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을 비롯하여서 신약에서 매우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70여 구절이 넘게 신약에서 이 스가랴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스가랴의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함축적인 의미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스가랴의 내용을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스가랴라는 성경 속으로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누구의 이름이죠? 네, 스가랴의 이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면 스가랴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네, 우리 그러면 한번 기억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스가랴의 뜻만 보아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나의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스가랴, 그리고 오늘 그 스가랴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스가랴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자신 있게 틀려도 되니까 말해주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 네,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는데, 네, 개라고 하셨습니다. 학, 개. 네, 스가랴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백 아주 예쁘죠? 네,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컵라면. 네, 이따가 끝나고 꼭 뒤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겨울 따뜻하게 컵라면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가랴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학개.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에도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약 5만 명의 사람들 중에 스가랴와 학개도 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네, 다 잘 알고 계신데, 네,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꿈이었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너졌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지 1년, 2년, 시간이 흘러 10년, 15년, 20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런 부푼 꿈을 알고 안고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그 꿈을 꾸고 품고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건만 그들의 부푼 기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실망이 되고 그런 실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세워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스가랴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살길, 제 갈 길로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언제까지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길을 걷겠느냐? 너희 조상들은 나를 떠났었고 또한 악한 길을 걸었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멸망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너희는 내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그리고 내 앞에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이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시작하는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 어려운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환상 중에 몇 번째 환상이라고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상의 내용을 볼까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네, 8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오늘 8절에 보면 붉은색 말과 자주색 말과 하얀 말, 즉 백마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스가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네, 주님, 이 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냐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여러 색깔의 말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붉은색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잠시 말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말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화석류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다사라는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하다사. 많이 들어본 말인데 혹시 하다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네, 하다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 어떤 사람의 본명입니다. 힌트,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의 본명일까요? 네, 또 누가 말하셨나요? 또 권사님이 말하셨나요? 네,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 두 개 가셔가지고 오늘 네, 또 사랑하는 이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네, 보내셨으면 좋겠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에스더의 본명이 바로 하닷사입니다. 그래서 하닷사는 에스더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떤 흔한 이름들이 있었죠? 뭐 혹시라도 같은 이름이신 분은 죄송하긴 하지만 뭐 개똥이, 소똥이, 철수, 영이, 네 뭐 순자, 숙자, 철수 뭐 이런 이름들이 우리 옛날에 매우 흔하고 많았던 그런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하닷사라는 이름이 매우 많았습니다. 즉 하닷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닷사라고 불리우는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혹시 나와 있나요? 8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다? 골짜기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나무라면 응당 산에 있어야 하건만 이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말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지금 있다라는 뜻과도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꿈꾸었지만 2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그들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낙심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고난 중에 있는 너의 이스라엘 백성, 그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하나님의 말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낙심돼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위로를 넘어 또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므로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시온을 위로하겠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함 속에도 희망이 무너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너가 꿈꾸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꿈을 내가 이루겠고 내가 회복하겠다. 라고 오늘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위로이자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헤매이는 것과 같은 답답함 속에서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만 같은 어려움이 지금 내게 찾아와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몰래 너무나도 힘든 나의 환경 속에서 눈물 짓고 눈물 훔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 몇 분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기 몸 돌보시지 않고 내내 가족들을 위해 일하시다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병원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어머니의 전화 통화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힘, 나의 위로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너무나도 고마운데 나의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 그리고 억울하게만 보였던 나의 삶에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는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주마 하고 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어려움 한번 맡겨보고 엎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진실한 엎드림과 눈물 어린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조용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원래 여기까지가 제 설교의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세미나를 듣고 와서 그냥 우리만 단지 하나님의 위로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회복 얻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젯밤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더 썼습니다. 한 문장 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내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네, 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는 달리 삶의 끝자락, 그리고 삶의 저기 밑자락에서 정말 붙잡을 곳 하나 없어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의 격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낮은 곳,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밑자락에서 힘들고 힘들어하는 그 분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위로의 크신 사랑을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홍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렵고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그 위로 전해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위로의 사랑,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홍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먼저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고 내가 너의 이런 힘듦을 알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만 이런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으로 부름받은, 이 땅으로 파송받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를 내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고 또한 주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듦을 경험,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면 그냥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의 손을 그냥 그들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과 나의 눈길, 나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들은 우리 사랑의 순례를 가 있는 많은 목사님과 또한 바쁜 시간 쪼개어서 그 사랑의 순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움과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